오늘 돈을 다스리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적용해서 아예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혐오하거나 돈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이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돈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돈에 대한 부정이죠.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돈 때문에 믿음을 갉아먹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셔서 원도 없이 좀 넉넉하게 잘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기복적인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높이 두고 믿습니까? 예, 돈을 더 높이 두고 믿는 겁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균형 있게 가르침을 받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돈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의 영향력, 돈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돈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되어지고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이나 또 그전에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의 문제, 사실상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국민들이 결국 어디에 투표했습니까? 이념이고 뭐고 우리 지쳤다, 잘 살게 해달라.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제들이 뭐 하나님 나를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더 관심 있는 주제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아마 이 새벽에도 그런 문제로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너무너무 힘든 문제인데 그것 놓고 기도한다는 것 필요한 것이죠. 돈은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해들은, 특히 신약 성경의 돈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는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심지어는 악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훑어보고 우리 삶의 모습을 잘 훑어보면 돈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폭발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잘 사용하면,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위력이 있고 또 좋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폭발물입니다. 그러나 이 폭발물을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폭발물은 취급주의 이렇게 써붙여놓고 아주 조심조심 다루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점점점점 불어나게 되고 또는 점점점 돈이 없어져가면 돈은 위험물질로 변화되어집니다. 내 개인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돈이라 이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당첨된 사람들 거금을 일확천금을 받게 된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을 받고 행복해졌을까. 근데 여러분 거의 예외 없이 90% 이상이요 그 일확천금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훨씬 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위험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요긴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돈의 액수가 불어나면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도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돈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원칙들을 몇 가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뭐 정권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재테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어요. 아주 사실은 단순한 원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에 여러 곳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돈 관리,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돈보다도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돈보다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 놓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재물, 이 세상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 돈이 하나님하고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 선택할 때 보면은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돈이 먼저 그 사람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의 신적인 전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돈을 하나의 만몬, 만몬이즘이라고 하죠. 만몬신이라고 신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신앙 내면에 훈련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늘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돈보다 늘 높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원칙,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스려지는데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 신앙보다 위에 가 있으면 그때부터 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으려면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하는 말이 대표적인 변명이 뭘까요? 왜 그런 짓 했어요? 이러면은요 대표적인 변명이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예? 돈 때문에요. 돈이 왼수지요. 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왼수지요. 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신앙 고백이 앞서지 않으면, 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돈에 끌려간다고요. 얼마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성도, 예?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끌어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돈에 이끌려가는 성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와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노예처럼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 33절 앞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특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채우실 수 있다. 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도답게 바른 삶의 가치관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딱 채워놓으면,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이야,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믿어요? 천국 봤어요? 예? 이것은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신다. 이것은 근데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삶의 모습에서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보다도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실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실제 우리가 경제 생활, 돈 문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마음먹은 것대로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실질적인 신앙 고백, 실질적인 우리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마음과 생각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 사람 돈 어디에다 쓰는가 보면 알아요. 돈 어디에다 쓰는가, 가장 많은 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답니다. 결국 주머니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아주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역설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재테크를 잘하고 펀드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이런 것만 디립 빠져들 거예요. 어디 가보세요. 다 그런 소리만 할 겁니다. 뭐 금리가 어떻고 요즘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어떻고 이런 소리만 드립다 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헌금 훈련, 11조 훈련.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소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중요한 재물에 대한 훈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회비 바치고 하나님 받을 거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훈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는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헌금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할 때의 자세는 그러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가지고 죽기보다 싫지만은 복음 받아야 되겠고 헌금 생활하라 그러니까 박 목사가 또 이제 설교하니까 억지로 아까워 죽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헌금하면요 축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에서 예? 막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헌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전부 다 또 오늘 이 말씀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아주 가끔씩이지만 어떤 성도님이 그냥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약간 욕심이 붙어가지고 막 지나치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에 보면 열매가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좀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잘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11조 훈련입니다. 11조 역시 내 모든 소산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 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10의 1이냐는 거예요. 100의 1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100의 1이면 안 됩니까? 1000의 1이면 더 좋죠. 하나님 만의 1을 좀 하시죠. 만의 1. 왜 하필 10의 1로 해놓느냐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아본 분들 아마 어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매님들은 몰라요. 우리 남자들끼리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 막타오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서 안 타고 예, 그 11m 높이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뛰어내리게 만드는 건데 위에 뒤에다가 뭐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 11m 높이가 예, 우리가 그때 다 설명드려서 알잖아요. 11m 높이가 인간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예, 공포감을 많이 주는 그런 높이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주는 그런 높이랍니다. 그러니까 12m나 뭐 120m나 1200m 정도에서 내려다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11m는 예, 가장 공포심을 높이에 대한 공포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비행기 위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답니다. 훈련이 된답니다. 자, 10의 1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꼭 11m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갈등을 일으키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비율이 10의 1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학계에서 저 지니지를 안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의 3이다 10의 4다 이러면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날 잡아먹으세요 하고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100의 1이다 또는 1000의 1이다 만의 1이면 좀 부담이라도 덜할 거예요. 10의 1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까다가 계속 어때요? 미루는 거예요. 할까 말까 에라 말자.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2년, 3년, 4년, 5년 예수 믿는 지금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11조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11조 이야기하면 또 꼭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요. 꼭 11조를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줄을 끊어도 어때요? 11조 하라고 하는 책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꼭 11조만 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10의 2조, 3조도 할 수 있지.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럼 11조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책에 은혜 받는 분들은 어때요? 11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저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11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신앙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들은 천국 간다는 건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10의 1조 문제와 관련해서 10의 1조 하면 우리 다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11조 하면 복 준다 이런 식의 설교가 너무 뻔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보고 경험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과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쁜 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헌금 생활과 10의 1조 문제 최소한 이 정도의 생활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서 고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부분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지 돈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먼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지는 여러분의 현금 생활을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백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결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삶의 원리와는 무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적어도 새벽 신앙을 새벽 기도를 하시는 정도의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는 아마 이미 다 정돈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로 갈등하시는 분들, 자, 꿀꺽 삼키세요. 꿀꺽 삼키세요. 이 부분에 자유함을 좀 얻으세요.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백하는 삶의 원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한다고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다 바치는데요 다 드리는데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사양을 하세요. 아 괜찮다고 사양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시길래요? 그랬더니요 자기는 자기 모든 소유 자기 모든 번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 확 던진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받을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자기가 다 쓴대요. 예? 그거 참 편리하네요. 예? 여러분 마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리가 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다루는 12가지 삶의 형통의 원리들 여러 가지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붙들고 익히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그 원리 변치 않는 그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냥 가르침이고 그것은 나의 그냥 관념이고 그러면 여러분과는 무관한 말씀이에요. 무관한 주제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 기초적인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기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돈 버는 노하우, 또 돈을 관리하는 노하우, 재테크의 노하우, 돈을 쓰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따라와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뭐 재테크 한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본이 딱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돈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좀 알아야 됩니다. 돈 버는 방법 알아야 돼요. 매일 기도만 드립다 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박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가게나 사업체를 가봅니다.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요. 근데 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식당이나 사업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매일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가서 보면은 야, 이 참 잘 안 되겠다. 보자마자 감이 딱 와요. 제가 여러분 지금 개업 예배 축복에 기도를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서 말고 저 미국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제 제자반 출신이에요. 축복 메시지를 하는데 옷가게를 열었어요. 멕시코인들이 많은 지역에 옷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제가 축복 기도하고 아주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제가 축복을 빌었던 그 주인 당사자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겠나? 이 빈 복이 이 사람에게 응하겠나? 왜요? 이 사장이 되었다는 사람이요. 이 막 사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막 그냥 해보죠 뭐. 그냥 이 사업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알뜰하게 복을 빌었는데도 6개월 뒤에 망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게 뭐 옷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소비자의 심리와 기호에 맞게 뭐 청소도 잘하고 꾸미고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변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앞서가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요 너무 예? 맹목적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그러한 재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소중한 신앙의 원리의 기초를 딱 닦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머리는 폼으로 이고 다니지요? 예?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예? 균형 잡힌 가르침과 이해 그리고 돈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냥 복 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게나 사업하는 모습도 보면은 참 한심하게 짝이 없게 해놓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중요한 하나의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신앙 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독일의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스가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이 어떤 신앙 윤리, 신앙 철학, 신앙의 가르침이 이 자본주의, 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꽃피어나는 것들을 보세요. 막 하나님이 막 그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 신앙이 꽃피어나는 곳을 보면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형통하고 부유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경제 운용의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도, 우리는 거룩한 것 뭐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속한 것 몰라야 된다. 경제맹, 그리고 또 어때요? 돈맹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 돈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 과거에 신앙 지도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막 열심으로 예? 기도 생활하고 성공부하고 하는데요, 늘 교회 안에만 코가 박혀 있으니까요, 이제 나아가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 돈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예? 보면은 참 겁나요. 이야, 예? 그 살아가긴 살아가겠지만 경제맨 경제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 막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리의 우선순위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있고, 돈 버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버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능을 가지고 우리가 벌어야 돼요. 위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돈 문제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온갖 건물 수술을 다 발휘합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의 정직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바른 신, 그, 예? 돈 버는 원리를 가지고 돈 번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멘입니까? 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않도록 스스로 돈을 벌어보도록 하고 또 저축도 하게 하고 물건도 사게 하는 등의 경제 감각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거부 아닙니까? 예? 돈 처치곤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자녀들한테 여름에는 자녀들 아르바이트도 시키고요. 햄버거 가게 같은 데 햄버거도 굽게 하고 뭐 예? 슈퍼마켓 같은 데 돈 이렇게 주고받는 캐셔도 하게 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게 합니까? 예? 돈이 얼마나 부모 유산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예?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잘못 돈 너무 많이 유산 줘도요 자녀 망칩니다. 집칸도 자그마한 데서 내려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처음부터 막 예? 몇백 평 이래 줘보세요. 예?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경제맹, 돈맹 만들지 말라고요. 특히 좀 유별한 분들, 좀 경제적 능력한 분들은 자녀한테 무조건 자녀가 저항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초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야무지게 돈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져놓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버는데 결과도 결론적인 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나 또는 신앙 양심에 비추어가지고 끄리낌이 있는 방식으로 돈 벌면 안 돼요. 뭐 술집 카베라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뭐 별로 깨끗하지 못한 돈을 벌은 다음에 뭐 마약을 막 판매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바친다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물론 돈 벌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어떤 소용되는 것을 채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투자하기 위해서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부자 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이 원칙들을 잘 세워주면 하나님께 돈 쓰기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꾼다 그랬어요. 그렇게 구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숫자가 150명이었다 그럽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공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교회 기공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150명 교인인데 기공 예배에 몇 명 참석했을 것 같아요? 5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이분들은 전부 다 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뭐 이왕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생각을 하고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53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모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 흘러서 그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었을 때에 이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먹을 양식 열흘치만 남기고 하나님께 다 바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53명이 다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자녀 속에 축복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세 가지 성경적인 물질관을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Ear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부자 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모습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헌금 훈련, 11조 훈련 정리 좀 하세요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쑥스럽습니다. 기본인데 기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부어주시는 이 위해서라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도는 드립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으르게, 더 열정도 없이, 더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생업에 임하는 나의 삶의 자세도 새롭게 여러분 한번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면 그것으로 뭐 하겠냐 이거예요. 돈 벌어 남 주자. 우리는 그런 각오로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최소한 10배 아니 100배의 재화를 운용할 수 있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10년 내에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을 세우세요. 적어도 하나님 10년 내에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10배 하나님 그러한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 이 새벽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